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군가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또 권면을 하게 될 때 그 내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경우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스스로 열심히 있게 쫓아서 해봤는데 뾰족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의 마음은 굳게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고 나면 어떤 말도, 어떤 제안도, 어떤 권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사람들이 보통 위기 상황이라고 여겨지면 어떤 말이라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 별로 급할 게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나름대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주변의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듣거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곤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로 이런 정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직 남유다는 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세가 그리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때이지만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들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모습은 물론 아닙니다.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이해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지금 듣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망하여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내용은 사실은 전하고 있는 선지자로서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더 불일 듯 불타올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고 신앙적으로는 더 냉담해져 갔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저들이 진중하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채워진 것이 아니라 비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나름 만족하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 채워져야 할 내용들이 채워진 그런 만족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찾고 부르라. 그렇게 목소리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이 너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전혀 삶에 영양가가 없는 것에 너희가 물질을 낭비하고 진정으로 인생에 참 생명을 주지 못할 것에 왜 그렇게 헛된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너희 낭비하며 살지 말아라. 너희 더 이상 허비하며 살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권면은 어떻게 보면 역풍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 당시 선지자의 역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마치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처럼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결실은 전혀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속에는 다분히 저들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자가 없습니다. 상황이 더 점점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도리어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망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도 보면 그 말씀에 비해 주를 찾는 자, 돌이키는 자, 선포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은 더 고집스러워져 가고 그리고 더 반항적으로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래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 당시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야말로 따지고 보면 그것이 더 낭비처럼 보이고 허비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도 겪는 그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활동이 그렇다면 당연히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뭔가 낭비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헛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하지요. 강한 확신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전합니다. 그것이 10절, 11절 있는 말씀이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그렇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또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는, 또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그런 일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어떤 것 하나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아, 그렇게 되고야 만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꽝꽝 치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성경에 참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 이 10절, 11절 말씀보다 더 확신에 찬 그런 진술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망치 같습니다. 그래서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 부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불과 같아서 마땅히 태워서 없어져야 할 것들을 말씀이 태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램프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삶을 비추고 조명해 줍니다. 말씀이 거울 같아서 정말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 같기도 하고 그리고 태우는 불과 같고 거울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들으라고 의도된 말씀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기쁨이 되고 실제적인 희망이 되고 실제적인 기쁨과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러나 단순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라는 정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때때로 우리 눈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정황들, 그 속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의 많은 내용들은 정말 거의 다가 포함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합리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비로소 어떤 민족 공동체로서 비로소 불러낼 때 그때의 모습은 저들은 그저 노예 상태에 불과했던 그런 초라한 민족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민족을 들어 일하시겠다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 속에서 그 역사를 이뤄 가실 때 저들 앞에 세운 지도자 모세를 저들의 지도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는 정작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실 참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면 그 결실도 볼 수 있어야지 그 목전에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40년 동안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들을 인도했는데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약속의 땅 목전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불합리해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다윗을 떠올려 봅시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일로 인해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이 그렇게 어떤 거리를 남겼다는 거죠.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가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가 특별히, 물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만 할 그런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매우 이상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우 불합리해 보이고 매우 비이성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장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무엇을 이해하라는 것일까요? 믿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준비하신 처소에 내가 정말 들어가는 걸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도 그런 때는 또 데려가지 않으시고 고통이 더 가중되는 일들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 역할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충성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을 겪곤 합니다. 본인도 그렇고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매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의외로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물론 지금과 같은 우리의 형편 속에서도 굶주림의 문제가 매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눈을 좀 바깥으로 돌려서 세계 곳곳을 둘러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굶주림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헐벗고 굶주린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조그마한 기적이라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금방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릴 듯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왜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지 명쾌한 설명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토록 철저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고백 한켠에 또 이렇게 은근히 슬쩍 따라 들어옵니다. 그저 우리가 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는 그저 가지고 있을 뿐이 다합니다. 왜 이런 일을 겪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해 안에서만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이해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 그런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 그런 부조리해 보이는 일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상식의 틀을 자꾸 깨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일이란 최소한 이렇게는 되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조차도 이렇게 부수며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깨뜨리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상식 수준은 되어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들이 우리 생각에 어떤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여러 사건을 만나게 하는 거죠. 상식 안에서 다 해결되는 일들만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는 도저히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들을 자꾸 깨게 하십니다. 그 일들은 대부분 우리에게는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로 나타나죠.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냉소적이 되고 냉담해지고 또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상식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상식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다르다. 신앙을 가지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신앙을 가지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야 기쁜 것이 아니고 건강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었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곳에 계신다. 바로 거기에 계신다. 그거죠. 거기라는 어디일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어떤 자리까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저 끝자락, 아니 그보다도 더,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열심히 순종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속이 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배우게 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옹졸했던 마음을 깨고 넓혀주십니다.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십니다. 반죽 속에 들어있는 효소처럼 어떤 촉매제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부풀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또는 모순되게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모순처럼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순된 세상에서 불합리한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정반대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내고 공허해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뭔가 그 속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한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요절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되돌아가는 눈 보셨습니까? 내리다가 되돌아가는 비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의 말씀도 그렇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빈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 결코 실패치 않는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에 대하여 너희는 수고하고 있다 그러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는 자리로 그렇게 주의 말씀이 일하실 것입니다. 공허가 있는 곳에 채움을 만들고 깨어지고 조각난 곳을 메꾸고 통일시키는 일에 주의 말씀이 일할 겁니다. 회복에 관한 일에 주의 말씀이 일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상하고 찢긴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무엇이?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또 불합리해 보이는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는 낭비되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의 여러 파편들이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해서 우리를 생명 있도록 만드는 일에 주의 말씀이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어진 결론의 말씀이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이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언제나 매주일 또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드려지는 그 고백과 함께 늘 드려지는 그런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매주일 여러분이 드리는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 말씀이죠. 사도신경에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이시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고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는 그분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시고 그 고백과 함께 찬송하시고 그래서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가시고 한 주간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작은 말씀 하나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능력을 발하여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고백에 못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고백에 걸맞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은 헛되이 주께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 복된 일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가 낙심하였을 때도,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주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승리를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